성경에서 가장 강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지혜 문학입니다. 욥기,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이제 아가, 이런 부분이 이제 지혜 문학인데 조금 좀 강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런 데 있는 걸 가지고 교리를 삼으면은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혜 문학을 대할 때는 솔로몬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이렇게 느끼고 했던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걸 좀 잘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지혜 문학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전도서를 이제 강의하게 됐습니다. 전도서는 12장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벌써 7번 했고 오늘 전도서 8장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됐어요. 전도서 8장 오늘 제목은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악한 자들이. 또 어떨 때는 우리 자신이 또 악한 일을 할 때도 이제 있고.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삶이 이렇게 악한 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할 때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저 위에 북한이라고 하는 괴뢰 집단이 이제 이렇게 이제 놓여 있어 갖고 지난 한 70년 동안 이 프로페셔널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정신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나라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이제 해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회 곳곳에, 정말 우리 사회 곳곳에 너무나 악한 악인들이 많이 있어요. 나라를 전복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꿈꾸는 공산주의 유토피아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뇌가 이상한 거죠, 이게. 근데 그 이상한 사람들이 곳곳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일들.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기독교 국가라고 이렇게 자처해오던 미국. 미국이 지금 한 200년 이제 건국된 지 이거 지나가면서 정말 이상한 나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거를 그냥 저희 눈으로 이렇게 직접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중국 한번 보세요. 어떤 나라인가. 이건 뭐 완전히 황제처럼 한 사람이 등극을 해갖고 그냥 모든 사람의 자유를 완전히 통제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 보면서 왜 이런 불의, 그 다음에 불공평한 일,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도서 구조를 잘 이해한다 말씀드렸어요. 1장, 2장에는 솔로몬이 몇십 년을 사는 동안에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내린 결론이 있어요. 삶이 무미건조하다. 똑같은 게 반복이 돼서 헛되다.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지혜도 헛되다. 그 다음에 재물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을 생각했는데 재물도 헛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실한 건 죽는 건 확실하다. 이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3장에서 10장은 이런 그 네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장에서 이제 12장에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네 주에 걸쳐서 3, 4, 5, 6장 공부를 했습니다. 삶이 무미건조하다. 또 재물도 헛되다. 자, 이러면서 전도서 5장 18에서 19절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그 삶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쁨 이런 걸 잘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 인간의 행복이다. 이러한 그 결론을 이제 솔로몬이 내리는데 전도서 쭉 읽어보시면 가끔씩 이렇게 자꾸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 그 속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읽어보니까 9장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아내와 함께 삶을 즐겁게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몇 번씩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제 나와요. 삶이 헛되고 무미건조하고 이게 맞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 요거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모든 환경 이런 것들 잘 순응하면서 그러면서 기쁘게 살아야 된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8장도 이제 지혜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솔로몬이 지혜가 헛되다고 이제 처음에 선포를 하고 가만히 지혜를 좀 생각해 보니까 지혜에 유익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8장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가서 보니까 7장, 지혜는 우리의 인생을 더 좋게 만들 수 있고 인생을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또 어려운 일 당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인생을 좀 더 강하게 이렇게 이제 어려운 문제들 좀 이렇게 잘 대처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준다. 자, 8장도 역시 지혜를 다루는 그런 장인데, 지혜를 다루다 보니까 악한 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왜 이 땅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불의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이상하게도 좋은 사람들, 의인들에게는 고통이 따르고, 이상하게 그래요. 확률적으로. 아, 그리고 정말 저거는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은 잘 살고, 죽을 때도 편안히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근본적으로 가서 보니까 우리가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만일 하나님이 우주공간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이 다 결국은 나 때문에 생기는 걸 거예요. 나.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럼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쁜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뭔가 다 잘못했으니까 악한 자들이 이렇게 흥황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대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한 자들이 이렇게 많고 악한 일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또 고통이 특별히 의인들에게 이렇게 나타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 때문에 평생토록 고민하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많고 악한 자들이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을 좀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닥치는가, 이것 가지고 많은 고민을 이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이 생기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이런 걸 보고 계실까? 근데 보고 계시면 왜 도대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혹시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스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청소년기에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하고 이럴 때 주변에 악한 일들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나? 그렇죠.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불가지론,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불가지론자가 되든지 아니면 무신론자, 하나님이 있을 리가 없지. 이렇게 악한 일들이 그냥 발생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신이 있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딜레마가 있어요. 세상에는 악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좋은 일도 많이 있어요.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물질 자체가 좋은 것을 할 수 있나? 여러분, 이런 나무덩어리니 이런 물질 자체가 좋은 것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이분들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악이라는 건 실제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착시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철학자나 뭐 이렇게 뭐 오묘한 거 이야기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신도 지금 진화하고 있다, 신도 지금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신을 의지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물론 악한 일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졌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전도서 8장에서는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지금 솔로몬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거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절망에 빠지고 하나 할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겼을까? 그러면 그냥 답이 나오잖아. 아니요. 그냥 생길 수가 없어요. 저도 그냥 생길 리가 없고, 어떻게 주변에 모든 게 어떻게 그냥 생겨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빠지고 하면은, 그러면 맨 끝으로 가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가 그거예요. 이게 그냥 생겼을까? 그냥 생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이 우리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이 우리 속에,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다. 그냥 인터넷 신문이든 무슨 신문이든 그저 사회에 한번 가서 보시면 매일같이 악한 일들이 그냥 줄줄이 사탕처럼 그냥 매일같이 나오는 걸 저와 여러분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신데 우리 사람 눈에 보기에는 모든 일에 다 개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또 동시에 사람이 사는 세상에 악이 우리 현실 가운데 지금 놓여 있고 하나님 분명히 능력이 있으시다. 이거를 솔로몬이 부인하지 않으면서 균형 있게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지, 왜 불의가 존재하는지, 왜 불공평한 사회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의 그 말을 이렇게 전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든 것의 문제가 이제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악이 있어요. 그런 악의 근원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금방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8장 바로 전에 7장이 있는데 7장 맨 끝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오직 이것 하나를 이제 발견했다. 솔로몬이 이것저것 살펴보는 가운데 중요한 것 한 가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은 사람을 올바르게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올바르게 만드셨는데 그들이 많은 창한물, 죄를 짓기 위해서 정말 가지가지 수단을 다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유머가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전쟁을 멈추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전쟁이 계속 진행돼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 그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한 분이 아니야. 뭐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하고 그랬어야 이거를 끝을 낼 텐데, 여러분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위얼스비 목사님의 이 주석 강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전도서는 처음에 한 장 정도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볼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질 않더라고요. 그 안에 내용이. 역시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위얼스비가 이 전도서의 내용을 잘 이렇게 요약 정리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먼저 1절에서 9절은 권위, 왕이 있단 말이야, 대통령이 있단 말이야, 이런 그 권위를 가진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가. 10절에서 14절에는 이 땅에 불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은 현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불법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16에서 이제 17절은 한 가지 신비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솔로몬이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잘 균형 있게 다루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지금 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한 1300년, 1400년쯤 지나서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갖고 거인들이 이제 생성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 도저히 이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내는 일이 이제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 이렇게 해서 8명을 빼고는 하나님이 모두 다 이제 몰살을 시키고 그리고 대홍수 사건 이후에 이 8명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시 이렇게 어느 면에서 이제 창조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해서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런 부분이 창세기 9장, 10장, 11장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이제 11장에 이제 나오는데 바벨탑 사건을 주도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나온 사람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니므롯이 나온 이후에 우리가 그냥 성경 보고 또 역사를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집트의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하던 파라오가 이제 나오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이제 가서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극도로 사악한 그런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나오게 되죠. 남왕국 유다에는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50년 이상 통치하면서 완전히 나라를 망치는 이와 같은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산헤드립이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아주 사악한 그런 왕에 대한 그런 기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서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정말 이 세상에 어느 면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영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어느 면에서 악한 왕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제 지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권능을 위엄을 직접 눈으로 보고 어쩌면 하나님을 믿었을 수도 있는 이런 그 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카이사르가 이제 존재하지 한두 명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 심지어 사람들이 신으로 여겼던 이와 같은 카이사르가 이제 존재하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들어서서 저 유명한 히틀러, 스탈린 그 다음에 마오쩌둥,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한 이런 아주 악한이 하나 있죠. 그게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일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를 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악한 치리자들의 말 그대로 앞잼이 돼서 고생을 한 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근래 이래 차를 타고 다니다가 펜앤마이크에서 하는 역사 강의를 좀 많이 듣습니다. 요 근래 이제 역사 강의의 주제는 동학, 그 다음에 조선시대 후기에 고종이라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말 그대로 그냥 흡혈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고종과 민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산제 국가, 그냥 국가 자체가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이고 땅이고 모든 거.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거다 이게.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그냥 이 국민들을 가져다 그냥 다 죽이고 팔고 뭐 그냥 나라를 결국은 통째로 갔다가 총 한번 쏘지도 않고 전쟁 한번 하지 않고 일본한테 갔다 상납을 하는 이런 악한 일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은 뭐 귀족이 받는 이와 같은 그 대우를 받으면서 말 그대로 흡혈귀처럼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던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 악한 왕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 외국 사람들의 그런 침략을 많이 받은 거 이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할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한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한 40년쯤 지나서 AD 70년에 로마에 타이투스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하고 그리고선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하는데 약 100만 명이 죽었다. 여러분 1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100만 명. 그리고선 이스라엘 백성들 온 세상으로 다 흩어져 나가게 강제로 다 내쫓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무려 2000년 동안을 세상에 이제 방황하면서 사는 그런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역사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중동지방의 일을 다루고 있는데 중동지방의 그 당시 고대 이 당시의 왕은 그냥 사람의 생사를 쥐고 있는 거예요. 뭐 조선시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왕들이 절대적인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데 많은 경우 분별력이 없이 이런 권력을 행사한 거를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뭐 5년이고 뭐 4년이고 있다 이제 한 번씩 권력이 이제 바뀌기도 하는데 옛날엔 선거에 의해서 이런 왕이 선출되지 않았어요. 좋은 왕들도 가끔씩 있었지만 대다수가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폭군들이에요. 말 그대로 정말 영어로 얘기하면 타이런트 이렇게 얘기하고 타이런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학정을 한 베푼 이와 같은 그런 그 폭군들이다. 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백성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백성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권위를 가진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융화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을까? 솔로몬이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왕 앞에 서서 일을 하는 직무수행자, 우리 이제 어피서에서 직무수행자라 그랬는데 그냥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신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신하가 이와 같은 그 폭군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처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이제 왕 앞에서는 그런 신하가 된다 이렇게 되면 지혜가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8장 가서 보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냐, 누가 사물에 대한 해석을 아느냐, 이거 왕 앞에 서려고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물에 대한 해석, 왕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왕 앞에 서 있는 그 신하들에게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물으면 사물에 대한 해석을 왕에게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나니. 그래서 그 당시에 왕 앞에 서면서 왕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 그 얼굴을 보면 얼굴이 빛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 그렇죠? 그게 어디서 오느냐? 지혜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면 얼굴에 뻔뻔한 것도 나타나지 않고 얼굴이 빛나는 이런 사람이 된다. 과거에 우리가 뭐 장원급제 한다 그러고 모두가 다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왕의 신하가 되면 부유하게 살 수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없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가져야만 그런 일이 가능했다. 자, 솔로몬은 왕의 일을 이제 수행하는 이 직무수행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직무수행자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직무수행자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왕이 요구하면 그럼 뭐 직무수행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기 때문에 네 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거,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 8장 2절에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되 하나님께 맹세한 것으로 인해 그것을 지켜야 한다. 불순종하면 안 된다. 그렇게 분명히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의 신하가 되기 위해서는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왕의 신하가 될 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왕 앞에서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맹세를 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왕이 요구하면 어떨 때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왕은 사람의 생사를 쥐고 있었어요. 생사. 그러니까 불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맹세를 깨는 거고 왕에 대한 그런 그 맹세를 깨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왕이 어떤 사람인가,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느냐. 왕이 뭐라 하라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된다.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왕의 결정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다. 왜 그래요? 왕권 신수설 같은 이런 걸 이제 신봉을 했기 때문에 왕은 잘못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런 그 인식이 옛날에 대다수 사람들에게 특별히 신하들에게 이렇게 팽배했기 때문에 왕을 유죄로 만드는 그런 법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쿠데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쫓아내는 거 이런 거 외에는 뭐 법정에 가서 왕이 잘못했다 이렇게 이런 건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5절 가서 보면 누구든지 명령을 지키는 자는 악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그래서 신하는 아니면 국민은 형벌을 피하기 위해 왕의 명령들에 이제 순종해야 되는 거죠.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서 읽어보면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이와 같은 그 형상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 와서 절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그 일을 우리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그런 형벌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삶에 슬픔이 많고 비극이 워낙 많은데 거기에다가 자초해서 또 이런 형벌을 당한 이런 비극을 우리가 당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죠? 이런 것들 보면서 불순종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는 목숨을 내놓고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자, 이렇게 할 때 어느 면에서 양심수가 되는 거죠. 양심. 이런 사람이 한 가지 확실하게 기억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8절. 영을 다스릴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사람은 죽는 날에 권능을 소유하지도 못하며 그 전쟁에서는 면제받는 일도 전혀 없나니 사악함도 자기에게 넘겨진 자주를 구출하지 못한다.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심판받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왕도 심판받는 날이 있다. 왕도 반드시 죽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전쟁은 죽는 전쟁이에요. 사람 누구나 다 죽거든요. 그 죽는 그 전쟁에서 면제받는 사람 없다. 심지어 왕도 다 죽잖아요. 아무리 권세가 많고 해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과의 전쟁에서 면제받는 건 없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심는 대로, 심은 대로 아니면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심지어 왕에게도 이제 일어난다는 거. 이런 어떠한 그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았어요. 왜 그래? 목숨을 내놓아야 되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민수기에 가서 보면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이미 영토를 얻은 이 요르단 땅의 이 오른쪽에서 영토를 얻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럼 죄를 지은 건데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분명히 알라. 이게 아주 미국 사람들, 이 침례교 목사님들의 유명한 그런 그 설교 제목이에요, 이게. 영어로 이제 가서 보면 23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거기 가서 보면, be sure, 확신해라. Your sin will find you out. 너희 죄가 너희를 분명히 찾아낼 거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도 된다. 이 땅에서는 사람이 왕이나 누구에게 무슨 얘기 못할 거예요. 왕이 죄를 져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찾아내서 그 사람의 그걸 알려주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 이런 거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신하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거는 여기 8장에 가서 보면 그의 눈앞에서 벗어나려고 서두르지 말며 악한 것 가운데 서지 말라. 그는 무엇이든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할 수 있는 거는 도망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하직을 내놓고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러고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을 때 왕이 화를 내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래서 사실 지난 2000년 동안 곳곳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택했어요. 이 길. 그래서 이렇게 순교하는 그런 길 위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해서는 내 이 양심의 자유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귀영화 모든 권세를 다 준다 해도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버리고 내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이 오케이 하면 살아남는 거고 왕이 죽이면은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는 불복하는 거예요. 이거 불순종하고 이제 비슷한데 이건 어떤 거냐? 왕이 악한 일을 하거나 악한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고 왕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왕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왕이나 통치자에게 이렇게 불복하는 거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 로마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나 통치자의 말에 100% 순종하고 따라야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 다 그렇게 순종하고 사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교인들에게만 그거를 강요하는 말 그대로 어리석은 목사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100% 따라야 된다. 인간에게 100% 무조건 따르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부터 한 6년 전쯤일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이제 사기 탄핵 이제 이루어지게 이제 되면서 문재인이라는 악한 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이 탄핵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여기 말고 저 옆에 논현동 교회에서 이제 이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건을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교회 주일날 오니까 말 그대로 난리가 난 거예요. 부엌에 이렇게 가면 탄핵 찬성하는 부인들 여기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 여기 있고 웅성웅성웅성 남자들도 웅성웅성웅성 둘로 딱 나뉘어갖고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교회가 되겠어요? 교회가 되겠냐고요. 이게 같은 그런 그 정치 문제 이걸 놓고 교회 안에서 서로 수근수근대고 이야기 안 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원수로 생각하고 막 이렇게 이런 일이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기게 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커뮤니티 안에 그렇죠? 갈등이 엄청나게 컸어요. 이게 그러면 목사가 여기서 성도들 이렇게 이제 대하면서 이거를 그냥 입 꼭 닫고 교회에서는 절대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걸 다 해갖고 할 수 없는 문제잖아. 이게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어떤 고통이고 슬픔이고 이런데 예수님 믿는 거의 일부분이에요 이것도. 근데 그거는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고 꽉꽉 누른다 그래갖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고 더구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영혼의 자유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인데 그렇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영혼의 자유가 다 있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되니까 제가 이제 결단을 내리고 뭘 어떻게 했어요? 100% 인간의 권위 여기에 순종하라는 건 성경이 없다. 왕이나 통치자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 하면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여러 사례가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 가서 보면 이집트 땅에 살고 있던 산파들이 파라오의 명령 순종하지 않잖아요. 산에 아이 나오면 다 죽이라고. 그럼 죽여야 됩니까? 여러분 그거 죽여야 되냐고요. 죽이면 이스라엘의 씨가 마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파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라 그러고 형상에게 가서 절하라 그러니까 우린 못하겠습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초대교회 신학교에 세웠던 이와 같은 베드로와 이런 그 사도들 말씀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선포하는 거 그만두라 그러니까 그만둬요? 정부가 이야기한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한다고 그만둡니까? 그만두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권위 뭐 정부라고 하는 거 이런 거에 100% 순종한다는 건 그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좌익은 그거는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좌익을 허용할 수가 없다. 목사가 딱 선포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자유에 따라 좌익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가서 믿음 생활을 해라. 우리는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right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 이상 허용할 수가 없으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보수적인 그런 가치, 그 보수적인 가치는 뭐예요? 인간은 다 불의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퍼펙트한 거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완전하시고 사람 그렇지 못하다는 거, 그걸 인정을 하고, 좌익은 그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완전한 걸 이룰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다 나가서 마음 편하게 그런 데 가서 믿음 생활해라. 이렇게 해서 뭐 20% 30%가 다 나가고, 그 이후에는 어때요? 딱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의의를 가지고 올바른 right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만 딱 남아갖고, 그래서 교회가 아주 부흥하고 발전하는 이런 계기를 이제 우리가 갖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왕의 명령에 불복할 때가 있다, 불복해야만 할 때가 있다,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5절 6절에는 현명하게 이제 판단하고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누구든지 명령을 지킨 자는 악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느니라.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와 판단이 있기에 그런 까닭으로 사람의 불행이 그에게 크게 닥치나니 이는 그가 앞으로 있을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언제 그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할 수 있느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판단, 여기 판단이라고 하면 심판이라고, 참 우리말은 영어는 그냥 저지먼트 하나만 쓰면은 판단도 되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판단한다 할 때 판단도 되고 심판한다, 이게 두 개가 다 되는데, 우리말은 심판과 판단이 다르게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경우에 판단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충동적으로 잘못 판단하면 그러면 인생을 살다가 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셉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어요. 요셉이 이집트에 형들이 이렇게 내쫓고 이래갖고 팔려가잖아요. 그럼 몇 년 뒤에 가서 보니까 형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형들이 나타나니까 형, 그러고선 가서 금방 형님들, 그러고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변화가 있었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그렇죠? 많은 그런 그 장치들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됐는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이후에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본인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이렇게 지혜롭게 때와 판단하는 이런 모든 게 이게 중요하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길을 가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렇게 음료를 들어서 이제 바치는 그런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 가운데 이렇게 놓여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냥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울지고, 그 왕에게 내가 좀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총독으로 가서 뭘 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런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해서 그냥 바로 그 순간에 왕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가서 제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때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이 스스로 그 말을, 왜 이렇게 내가 얼굴이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 필요하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이 바빌론 왕의 그런 그 음식, 대부분의 경우 그 음식이 우상에게 이제 바친 그런 그 음식이잖아요. 이런 거 먹으라고 얘기할 때도 이렇게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해서 그 왕의 신하로부터 신임을 얻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1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 5장에도 가서 보면 초대교회 세우는 그런 사도들이 지혜롭게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판단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택해야 될 때 지혜롭게 이제 해야 된다. 6절, 7절은 이런 거예요. 모든 목적인 것은 때와 판단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의 불행이 그에게 닥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사람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일이 닥치면은 그러면 불행이라고 느끼고 슬픔이라고 느낀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8장을 읽을 때 4절 말씀을 이제 제가 우리 킹잼 성경을 쓰는 그런 입장에서 4절을 잠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느냐. 이 세상에 지금까지 수백 종류의 성경이 존재했어요. 영어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틴데일 성경도 있고 제네바 성경도 있고 매튜 성경도 있고 비숍 성경도 있고 성경이 여러 종류가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1600년대 그 경에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사역이에요. 틴데일도 자기 스스로 번역한 거고, 제네바에 있는 장로교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번역한 거고, 매튜 성경, 비숍 성경 다 자기들 스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만든 성경이에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만 공역이에요. 왕이 명령을 내려서 왕이 그 땅에 있는 최고의 번역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잘못 번역하면 죽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잘못 번역하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잘못 번역할 여지를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 명령을 받고 일을 수행한 사람은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까딱 잘못해서 다른 식으로 번역을 하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왜 또 그런 일이 발생하냐? 킹 제임스라고 한 사람이 유명한 뷰캐넌이라는 사람에게, 그 학자에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갖고 그리스 히브리어에 능통하단 말이에요. 왕이. 그 왕 자체가 이 그리스와 히브리어를 다 읽을 수 있는데 그 앞에서 딴 식으로 번역을 해갖고 갖고 오면은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이 엄중한 그런 조건 하에서 왕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왕이 공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라고 해서, 그래서 만든 성경은 유일하게 지금까지도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어요. NIV 다 본인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 위원회 구성해서 자기들끼리 만든 거예요. NASB, 뉴 킹제임스 무슨 성경이 다 똑같아요. 본인들끼리 자기들 원하는 사람들끼리 위원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든, 어느 면에서 다 사적인 번역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분 말틴 루터의 성경 다 사적인 번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을 줘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사람들을 모아갖고 말 그대로 잘못 번역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위험 속에서 그 엄중한 명령을 받고, 그리고 공적인 이와 같은 그 번역을 내놓은 게 그게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우리가 옛날에 표지를 내거나 할 때 이 구절을 쓴 거예요. 왕의 말씀, 킹제임스라고 하는 그 왕의 말씀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느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제임스가 이쪽으로 히브리 말 쪽으로 넘어가면 야곱이에요. 야곱. 여러분 야곱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임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 자체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뭐랄까 섭리 가운데, 여러분 무슨 요한 뭐 이게 아니에요. 킹 제임스, 에드워드도 아니고 제임스라고 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야곱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그렇죠?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왕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적인 성경. 그래서 권위를 부여받았다. Authorized. 왕이 권위를 부여해서 만든 이와 같은 유일한 성경이다.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여기 전도서 8장 4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인용을 한다는 거. 8절도 중요한 거예요. 영을 다스릴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영원 무궁토록 내 영은 내가 컨트롤할 거야. 영이 떠나가면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혼 무궁토로 살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내 영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면 바로 그 순간에 이 몸은 기능을 멈추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영을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가면 그렇게 숨을 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냥 딱 멈추는 거예요. 그냥 이 피가 도는 게 멈추고 호흡이 멈추고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삶이 들어있다는 거, 이걸 늘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럴 때 8절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엔 불법이 많다는 거예요. 10절에서 14절. 불법이라는 게 뭐냐? 14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에서 이루어진 헛된 것이 있나니 곧 의로운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사악한 자들의 행위에 걸맞은 일이 일어나. 아니 저렇게 의롭게 사는데 그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좋지 않은 죽음을 당해야지? 이런 일이 생긴다는, 이게 불법이에요.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인데 또 사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의로운 자들의 행위에 걸맞은 일이, 일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아, 이거 봐서는 이거 뭐 완전히 감옥에 가서 죽을 때까지 종신형 해도, 예, 뭐 이런 사람들이 자식들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돈이 많이 쌓이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 이거 생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불이고 불법이고 한데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법들도 많이 있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이 세상에는 불법이 많고 이와 같은 그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스페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법은 거미줄과 같다. 거미줄. 그 거미줄을 쳐놓으면 뭐가 걸려요? 파리가 걸린다는 거예요. 파리. 근데 뭐는 다 도망가냐? 독수리는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맞는 말이죠. 거미줄을 쳐놓으면 파리만 걸리지 독수리는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거미줄에 뭐 독수리가 뭐 무서워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이 그렇다. 우리 식으로 그냥 빽 입고 다 그러면 다 도망간다는 거죠. 다 도망간다. 자, 9절 10절은 여기에 대한 그런 그 예를 이제 하나 이제 드는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보며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내 마음을 기울여 알아봤는데 열심히 탐구해 봤어요. 그런데 어떤 인생이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스리면서 자기를 해치는 때가 있다. 왕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왕, 그 위에도 지금 왕인데 왕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다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기업의 총수가 되고 뭐 다스린다고 그러면 다 내 말 듣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게 해가 되는 때가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내가 사악한 자들이 묻히는 것을 봤는데 좋지 않은 그런 왕이에요. 왕인데 좋지 않게 백성들을 대하고 통치한 그런 왕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죽는 걸 가서 봤단 말이야. 장례식장에 가서 그들은 왔다가 거룩한 자의 처소를 떠났다. 여기 지금 거룩한 자를 여러 개로 영어로 이제 가서 보시면 10절 The place of the holy.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번역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The place of the holy 이렇게 돼 있는데 The holy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전이라 그러기도 하고 홀리 플레이스라 그래서 그렇게 보기도 하고 주석가들마다 이제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거룩한 자의 처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거룩하다고 하는 얘기는 여기 가서 보면 사악한 자인데 이 사악한 자를 지금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하다고 하는 거는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특별하게 위엄을 주고 왕으로서 권위를 줬기 때문에 왕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예요. 왕이 앉아있는 그 왕좌는 그런 면에서 일반 백성들의 이런 자리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걸 거룩하다. 창녀의 품삯 이것도 어떨 땐 거룩하다고 홀리하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 안에. 아니 창녀가 몸을 팔고 그러고서 얻은 돈이 왜 거룩해? 그거는 분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분리가 됐다는 뜻. 홀리에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에 쳐서 왕좌를 떠났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을 압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영원토록 기억하고 왕이니까 이렇게 해주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그렇게 행한 도시 그게 뭐예요? 그 앞에 가서 보면 통치하고 그렇죠?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스리던 그런 도시에서 완전히 잊혀진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그 사람에게 불행이 되고 여러분 누구라도 한 사람 기억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완전히 저 사람 존재했는지도 모르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돼버리면 그러면 그게 그에게 악한 일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자기를 해치는 그런 경우가 된다. 11절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11절도 이게 아주 지금 현 시대에 가장 잘 적용이 되는 그런 말이에요.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이 돼 있다.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입니까? 그저 파리 목숨 다루듯이나 사람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며칠 전에 일산에서 일어난 이 살인사건 아시잖아요. 택시기사 갖다 죽이고 또 해서 보니까 같이 살던 그 여자도 갖다 또 죽였다 그러고. 근데 31살에, 31살. 31살인데 그 옆에는 주민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나랑 같이 개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운동시키고 저 사람 저렇게 착한 사람이 연쇄살인범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돈 때문에 그러는데 돈 몇천만 원 때문에 사람을 그냥 죽이는 거잖아요. 신용카드 빼앗아서 몇천만 원씩 빼서 쓰고. 왜 그래요?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이 되지 않고 뭐 누구 죽여도 아예 10년 살다 있으면 나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라도 가서 사형수 하나만 죽여봐요. 성경대로 또 법대로 싹 끊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새 이제 차 타고 다니다 이렇게 보니까 펜앤마이크를 이렇게 듣다 보니 오늘 아침에 또 펜앤마이크 이런 그 뉴스가 이제 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걸 듣고. 여기 가서 보시면 이 제목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다 이렇게 해서 국가정보대학원 정신교육 담당교수 역임한 이희천이란 교수가 저 책을 이제 쓴 거예요.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얘기 법인 게 여러분 들어봤어요? 주민자치기본법. 우리 여기 선량한 시민들, 우파 시민들은 그냥 나가서 열심히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프로페셔널 공산주의자들이 일을 안 하고 이 나라를 망쳐놓으려고 위에서 망치는 게 있고 밑에서 망치는 게 있는데 위에서 망치는 건 대통령 뽑고 하는 거 이런 거 선거제도 부정선거 이런 걸 통해 갖고 위에서 망치는 거고 밑바닥에서는 읍면동의 모든 제도를 다 공산화시키는 거예요. 공산화시키는 그 작업을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민주당에서 저 법을 발의해갖고 그래서 저렇게 되면 저 주민자치기본법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주민이라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여기 남동구에 산다. 그럼 그 남동구에 사는 사람이 거기 주민이 돼서 우리 남동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주민자치기본법은 그게 아니라 남동구에서 일하는 사람, 남동구에서 일하는 모든 교사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주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주민들은 낮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니까 저런 거 뭐 한다 그러면 참여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그 사람들 여기 있으라니까 다 참여하잖아요. 다 참여해갖고 법을 다 어떻게 만드는 거야. 좌익 세상으로 이 공동체 해갖고 모든 무상분배하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법을 다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저런 거를 만들어 놓고 저걸 실행하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갖고 오면서 다시 한번 들어봐서, 야, 도대체 이게 뭔가. 말 그대로 주민자치기본법 저걸 통해서 공산주의, 공산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6.25 전쟁을 겪었던 분들이 북한군 내려와갖고 남한의 모든 마을 점령하면서 3개월 동안 인민위원회 했잖아요. 인민위원회. 그 인민위원회 하는 거를 지금 그대로 지금 이 남한 땅에 거의 4,000개가 되는 읍면동을 이 좌익들이 다 점령을 해가지고 모든 법을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마을 자치한다고 해가지고 무서운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이거 여기 있는 것처럼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을 신속히 집행해서 좌익들을 다 처단하고 민노총이다 전교조다 하는 걸 다 처단하고 잘라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그냥 하나씩 그냥 남겨두고 한 게 지금 이렇게 돼서 20년, 30년, 40년 지나가면서 저 위에서부터 그냥 아래까지 완전히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거의 대표적인 인물이 김대중. 나오는 거 제가 얘기한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박원순, 문재인 이 네 명이 이 짓을 다 해놨다고. 그래서 저 국방, 이분이 누구예요? 국가정보대학원 정신교육 교육 담당 교수를 했던 분이 이거 다 이렇게 분석을 해갖고 이거 적어놓은 건데 여러분 한번 가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펜앤마이크 하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가서 그냥 읍면동 하고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가 이분 성함이 이희천이에요. 이희천 이렇게 한번 좀 들어보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없어요. 베네수엘라에서 이렇게 갖고 완전히 그 나라를 사회주의 공산화 만들었거든요. 그거 그대로 가져다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저런 법을 만들어 갖고 저런 걸 지금 실천하려고 한다. 지금 무서운 그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됩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때 완전히 발본색원해서 이번에 제거하지 못하면은 이거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검사 대통령을 우리에게 준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대통령이 용기 가지고 지혜롭게 싹싹 다 잘라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도자가 내린 결론이 뭐냐. 12절에서 13절. 비록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의 일이 잘 될 줄을 확실히 안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일은 잘 되지 못할 것이며 그는 자기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겠고 그 날들은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 악한 자들의 삶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자, 언제 그림자가 가장 길게 돼요? 해가 지려고 할 때 그림자가 가장 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엄청 잘 되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아. 이재명이 한번 보세요.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지 않으면 저 하늘에 가서라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때가 됐다. 이게 그림자가 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장수하는 것 같고 재물이 풍요한 것 같고 다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림자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림자가 이 땅에서는 안 잡힐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안 잡힐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든 하늘에서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닥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시민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 잔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민주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투표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 Right, 옳은 거. Right은 옳다는 거잖아요. Left는 비뚤어졌다는 거고 Right이 옳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미리미리 찍어두고 이렇게 해서 국가의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에는 법 이거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도움을 주고 또 필요하면 정치자금도 대주고 다 시민들이 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럼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악한 자들이 이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전까지는 인간의 노력으로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다. 솔로몬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모든 목적한 것은 때와 판단이 있어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길 원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올바른 걸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이제 돼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비 하나가 있습니다. 16절에 17절. 모든 것을 다 알려하거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18절. 내가 내 마음을 기울여 지혜를 알려고 하였으며 땅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려고 하였나니 이는 낮이나 밤이나 자기 눈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자도 있기 때문이라. 그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눈여겨보고 해 아래서 이루어진 일을 사람이 알아낼 수 없음을 알았다. 이 세상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안다는 건 불가능하다. 모든 걸 다 알려고 노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런저런 인생을 살다 보면 퍼즐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거 한두 개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있을 때 300개고 있는 거 이렇게 그림을 만드는 이런 퍼즐 게임이 있는데 이거를 인생에서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윌 듀란트라고 하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런 역사학자, 문명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지식은 점점 더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 무지의 사막, 그 무지의 사막에 서 있는 신기루와 같다. 인간이 아무리 많이 이 사람이 쓴 책의 이름이 문명 이야기인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 11권이에요. 11권. 그러니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는 게 별로 없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지금 현명한 사람이 말하는 거다. 솔로몬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면 인생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지식을 얻는 일의 첫걸음이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자기가 알아야만 할 것에 대하여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지가 아니라 무지를 모르는 무지가 지식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우리가 무지에서 지식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 무지하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식을 알지 못하는 거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아버지, 태양까지의 거리가 얼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화성까지의 거리는 얼마죠, 아버지?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은하계 저 끝까지 거리는 얼마죠, 아버지? 그러니까 몰라, 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아버지가 하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빠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묻는 거 이거 싫지 않으시죠? 그러니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 내가 아무 질문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배우겠냐? 우리의 이 태도가 이래야 된다. 무지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주는 충고가 15절이에요. 이에 내가 희락을 권하였노니 이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서 사람에게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날들에 이루어진 그의 수고의 산물 중에서 그것이 그와 함께 남으리라. 지금 이게 네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 가운데 즐거워할 것들을 즐거워해라. 2장 24절, 3장 12절에서 15절, 5장 18절에서 20절, 여기 그 다음에 9장에 가면 또 나와요. 예, 9장에 가면 예, 가서 보니까 9절에 내 헛된 삶의 모든 날, 곧 그분께서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너의 헛된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한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야 된다. 즐겁게 살아야 된다. 요새 제가 이거 실천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이게 요새 좀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이제 좀 정신을 차려서 거기 가서 보니까 이 헛된 모든 날들에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게 하나님 주신 그와 같은 행복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이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인간이니까 다 겪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순응하라 그랬어요. 제가 전도서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삶에 순응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가. 이거를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와 같은 그 한계 내에서 즐겁게 해서 그걸 누리는 거. 그게 인간이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복의 행복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 기뻐해라. 우리에게 없는 것들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게 순응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살아야 된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1장 12절에서 18절에 지혜가 허무하다고 이렇게 이제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는데 지혜에 대해서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혜는 허무할 때도 물론 있죠.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삶이 주는 최고의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 지혜다. 이거를 7장, 8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지혜가 모든 것을 알게 하진 않지만 바르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 모든 신비를 다 풀 수 있도록 모든 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주진 않지만 살아가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서 8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기억하고 집에 가시거든 한번 8장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머지 남은 9장, 10장은 죽는 게 확실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게 확실하다. 그러고 나서 11장, 12장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년 1월에는 이 문제를 여러분 내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2022년 마지막 설교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1월에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